오늘 다니엘서 3장 19절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라에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성경에 다른 이름을 우리가 하나 붙인다면, 별명을 하나 성경에 지어준다면, 유진 피터슨은 더 메시지라고 지었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구원전서라고 부를 만합니다. 예전에 성경들 보면 성경전서 해서 이렇게 나온 책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대목을 펼치더라도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찾으려고 애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구원하는 그림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림, 사건, 사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분은 구원해내시는 분이다. 따라서 구원의 그림을 우리가 처음부터 찾아본다면 우리는 에녹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같이 동행하시다가 홀연히 데려가시는 구원의 그림을 봅니다. 노아는 방주를 타고 가족을 이 대홍수에서 건져내는 그림을 함께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족장들이 다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는 것이죠. 갈대아 우에서 떠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믿음으로 떠났을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지는 구원의 그림,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감옥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그림, 이런 그림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한 개인, 한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그림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전전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들이 어떻게 또 고난 속으로 내던져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림을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해내지 않으면 자꾸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만 해석하고자 하는 그리고 개인의 이 구원의 그림과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복과 자꾸 연결시키는 그런 버릇에 빠지는 것이죠. 구원보다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자꾸 그 하위의 개념, 더 작은 개념의 복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만큼 크게 보시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축소해서 내 처지에만 그걸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복음이 아주 그냥 누더기처럼 변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다니엘 얘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린이들만 읽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주일학교에 뭐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들이 불안해서도 멀쩡히 걸어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 동화 이야기, 신화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구원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1절까지예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첫째,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권력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어린이를 낳으면 어떤 부모든 느부갓네살처럼 되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모든 세상이 갈망하는 그런 권력의 심볼이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의 그림 아니었겠어요. 그는 어떤 인물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그렇게 신임하고 방백으로 보냈던 사람이지만 자기의 명령 하나를 거절했다고 불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권력이란 뭐냐? 인간이 겉으로 갈망하고 추구하는 권력의 본성은 어떤 것이냐? 나한테 지극히 득이 되면 뭐 어떤 감투나 자리라도 줄 수가 있지만 내 명령을 거절하고 내 뜻을 저버리고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게 권력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왜 권력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냐? 그럼 권력이 다스리는 건 엿과 채찍이에요. 사탕과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적 속성이란 늘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속성 아니에요. 금신상에 절해라. 절 안 하죠. 안 하니까 너들은 불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불에 던지는 것도 그냥 죽입니까? 그 풀무불에 평소의 풀무가 아니라 일곱 배나 뜨겁게 하라. 가장 뜨겁게 하라 이 말이죠. 풀무라는 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풀무를 많이 봤지만 뭐 그 용광로 같이 큰 쇠를 녹이는 풀무도 있고 뭐 조그만 무슨 뭐 빵 떡을 굽는 풀무도 있고 대장간의 풀무도 있고 여러 가지 풀무가 있지만 이건 사람이 들어갈 정도니까 큰 거 아니겠어요? 그 풀무에다가 던져 넣으라는 것인데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뜨겁게 해서 거기다가 던져라. 이게 그동안 그래도 바벨론 제국의 한 영토 일부를 다스리던 새 방백을 다루는 권력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르나요?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가 그런 속성을 지닌 권력을 이렇게 참 쥐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 그 권력에 나가겠다고 선거 때마다 난리를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분간해낼 능력이 있습니까? 이 미디어 시대에 누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구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앞서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건지에 관한 얘기가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내쳐버리거나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조금 맞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조금 나하고 좀 배포가 안 맞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성질이 좀 나면은 그냥 얼굴빛이 바뀌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게. 오늘 딱 보죠. 이 사람은 얼굴빛이 바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그 사람 보십시오. 그냥 상황상황 얼굴빛이 바뀌는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언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봉변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의 길은 뭐냐 우리가? 얼굴빛을 안 바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나 저런 일이 있으나 이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이 나한테 덕을 좀 가져오나 손해를 끼치나 그냥 보고 지내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얼굴 요즘 마음에 있는 걸 그렇게 드러내지 않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뭐 성질 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얼굴빛을 되찾고 다시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로서도 그래요. 자식들한테 얼굴빛을 변하지 않는 부모를 보여줘야 돼요. 그냥 뭐 그냥 애한테 그냥 뭐 그냥 뭘 집어 던졌다가 욕을 했다가 폭언을 했다가 또 좋으면 그냥 껴안아 줬다가 애들 정신병 걸려요. 자꾸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거나 애들한테 변함없는 그런 어조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그 애들 안정된 성품으로 자라지. 애 얼굴 보면 부모 얼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집에서 하는지. 애들 얼굴빛이 부모 얼굴빛이에요. 이 시대의 얼굴빛은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이에요. 컬럽이 또 좀 막 사람이 늘어나니까 또 한 2단계로 가겠더만 보니까. 또 아침에 보니까. 이러고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는 그런 이 권력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불못불에 던지는 게 이게 여러분 신앙이 반드시 만나는 일이에요. 어떤 신앙이든지 신앙을 지키려면 풀무불과 같은 시련을 견디지 않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풀무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건져준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기본적인 그림이지만 풀무불이 꼭 아니더라도 그게 광야든 그게 아니면 무슨 다른 시련이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박해건 그런 것으로부터 반드시 우리는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불시험이라는 걸 다 견뎌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늘 이 불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 이 풀무불로 연단받는다는 것, 용광로에서 재련당하듯 그렇게 인간이 불순물이 빠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불시험을 누구나 다 견뎌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런 불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능히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기껏 해봐야 우리 몸뚱아리 하나 가져가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긴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가령 토막토막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죽는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자기 전에 한번 이 화장터,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림을 한번 그리고 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 밤에 죽더라도 내일 아침에 좀 다른 곳에서 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죽음 연습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삶의 연습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 이런 일이 하여튼 뭐 일본에 뭐 사무라이들 죽을 때 뭐 같이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예? 그렇게 목을 또 치기도 하고 뭐 또 할복이라고 해서 자기 칼로 자기 배를 다 그어서 뭐 이렇게 내장을 꺼내기도 하고 그런 죽음 연습들을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몰라도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병만 조금 오면 부들부들 떨고 예? 저는 우리 그이 하용준 목사님께서 간암 수술을 8번 하시고 그때 마지막 수술은 엄청난 수술이에요. 다 열어가지고 그냥 그런데도 뭐 병에 한 번도 진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면서 그렇게 병을 하는데도 병에 지지 않았어요. 병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간암으로 뭐 그렇게 걸핏하면 색전술이니 뭐니 하는 분이 뭐 감이나 암기나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에 맞아 죽죠. 그런데 어쨌건 그분은 병에 지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병에 지고 이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을 끝까지 이기고 병에 지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란 그런 길을 가는 것 아니에요. 자, 22절 23절이에요.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던 용감한 용사 군인들이 먼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던져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불꽃에서 불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게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 것이죠. 그럼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그림은 일회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얘기를 매번 하셨습니까? 일회적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구원은 일회적인 경험들을 모아놓은 책이라서 이걸 구원전서라 부를 만하다 그런 얘기죠. 왜 이런데 우리는 뭐 안 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 횃불로 태워지고 불에 던져져서 실제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걸 동화라고 볼 거냐 신화로 볼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방주 사건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다른 구원의 그림, 또 다른 구원의 그림. 구리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놓고 저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하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반복되지 않는 사건들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건 속에서 구원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주시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구원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림이구나. 그걸 우리가 이 그림책에서 마치 배우듯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 우리가 한번 더 보면은 나중에 베드로가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인생에서 시험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4장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신앙.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축복. 그게 모든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으로 기도해서 뭘 얻자는 건데 복받자는 거고 고난을 피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풀목구울 같은 시험이라도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에 드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자. 이게 교회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박해가 없으면 코로나 가지고도 이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 땅의 위기는 정치 위기가 아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다. 무슨 뭐 다른 위기가 아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없어서 위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교회가 없어서 위기지 무슨 정치 경제 위기 그런 거 세상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고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뭐야 뭐 하늘에 뭐가 섰대냐 뭐가 됐대냐 무리를 걸었대나 뭐 물이 포도주가 됐대나 이게 뭐 이런 말이 되냐고. 사도행전 보면 20장에 보면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12장인가요?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도 옥문이 열려서 둘째 문 셋째 문 빠져나왔다 돼 있어요. 어떻게 옥문이 스르르 열려서 그런 일이 납니까? 무슨 뭐 판타지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믿습니까? 안 믿죠. 자기 믿어지는 만큼만 믿으니까 무슨 신앙의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수용되는 것만큼만 다들 믿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주신 이 구원 전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어져야 믿음 사건이 생길 거고 구원 사건이 생길 터인데 우리가 뭐 믿음으로 반응 안 하니까 뭐 별다른 일이 없죠. 세상이 죽도록 애를 쓰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못한 거죠. 세상에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번에 뭐 US 뭐 마스터즈에서 그 2등 했다는 임성재 이 젊은 친구 21살인가 뭐 어째서 이렇게 또 갔나? 뭐 집은 못 살더만 집은 못 살아.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젊은 애가 US 오픈에서는 뭐가 자기가 이게 뭐 드라이브도 많이 나가고 뭐 페어웨이 안착률도 좋고 그런데 뭐 때문에 제가 22등 했나를 분석해 보니까 퍼팅 수가 많은 거예요. 122개인 거예요. 이걸 줄여야 되겠다고 이번에 줄여가지고 106개로 줄였어요. 몇 달 동안에.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해서. 저는 세상이 이 어떤 목표를 놓고 집요하게 추구해서 이뤄내는 것을 우리가 그거라도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 정도 젊은 애들이 뚫어내는 그런 것도 하나 못 뚫어냅니까? 한번 내가 새벽 예배를 한번 해보자. 1년을 한번 해보자. 그거 하나를 우리가 못 뚫어내는데 뭐 세상 애들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무슨 신앙이 이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걸 보면서 아유 조성진이를 봐도 그렇고 손흥민이를 봐도 그렇고 뭐 그런 애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뤄내고 뚫어내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신앙인은 뭘 뚫어내고 있나? 아니 내 자신이 뭐 나는 뭘 뚫어냈나? 성경만 펴면은 뭐 내가 찾고자 하는 요절이 있나 내가? 이단도 이게 뭐 사천절까지 성경을 외운다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뭐 이렇게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이 나이 70에 뭘 하고 있나 지금? 예수 믿고 뭐가 얼마나 달라졌으며 얼마나 나는 성경에 정통하고 있나? 달인이 되어 있나 정말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목표를 하나 뚫어내는 그런 이제 2021년도 목표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하나 뚫어낼 건가? 2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던져놓고 나서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불 속에서 결박해서 던졌는데 움직이고 다닐 뿐만 아니라 셋이 아니라 넷이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이건 내가 보니까 느부갓네살만 보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갈 때 바울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음성을 들은 건 바울만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본인만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다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있어도 듣는 사람은 들리고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죠. 아니 설교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하는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지 나머지 다 뭐 그냥 하나보다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28절 이하를 읽고 정리를 하십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시니라. 그래요. 하여튼 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을, 찬송을,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런 간증을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하시는 목적이다 이거죠. 이 세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왕, 그 왕의 입에서 직접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얘기를 듣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듣고 불신자들이 저 사람의 구원은 어찌된 연고인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역시 이런 풀무불과 같은 상황에 두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으면 그건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풀무불에 웃는 얼굴로 타 죽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거나 살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저런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해 주지 않아서 나는 떠납니다. 그렇게 배교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결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리는 세 청년은 우리를 불무불에 던져서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는 게 기적이에요. 날마다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무슨 뭐 아주 가난하던 분이 뭐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 뭐 좋은 차를 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정말 두 발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뭐 2단계 되면 또 다 떠나고 또 뭐 저만 앉아서 설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성결함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저 불신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지만은 마음에 두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그림을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볼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성결하게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정말 놀라운 믿음의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주님 이 세상이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 결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런 걸음이 가능한지를 궁금히 여기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궁금히 여기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궁금히 여기는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말씀 그대로 원수를 품고 기도하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고 하나님 끝까지 그 원수가 주 앞에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이 점점 또다시 3차 유행 대유행으로 번질 때에도 하나님 선교사님들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어떤 선교의 사역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걸음걸음이 정말 그 땅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물이 편만하듯 편만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이기는 사건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아름다운 순교의 그림, 그러나 영존하는 믿음의 그림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니엘의 친구처럼 그 극심한 고난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걸어나올 수 있듯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당당히 걸어나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